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이루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을 순방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현장에서 윤순구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지향적 동맹을 우선시한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 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관련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에너지를 통한 번영, 인프라 건설과 시설 금융을 통한 번영, 디지털 경제를 통한 번영, 좋은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평화와 안보보장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 측의 윤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윤 차관보는 일본과의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스틸웰 차관보에게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태국 일정을 마친 뒤 5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비핵화 문제와 미한 동맹 등 현안을 놓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미국에도 유익하고 한국, 일본에도 유익하다면서 한국 측이 이 협정에 복귀하기를 권장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서머타임이 3일 새벽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와 애리조나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미국 시간은 1시간 늦춰져 미 동부 기준으로 한반도와의 시차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2시가 1시로 변환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일광 절약 시간으로 불리는 서머타임은 에너지 절약과 하절기 저녁 시간 활용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이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매년 3월 중에 시작해 11월 초에 끝납니다. 미 연방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지난 1918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일원인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만나 주민 생활과 근로환경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홍콩 행정장관실이 3일 발표했습니다. 행정장관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람 장관이 5일 밤 베이징으로 이동해 다음날 한 상무위원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상무위원은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지난 6월 홍콩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상무위원과 람 장관의 공식 회동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중국이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통제권 강화 방침을 천명한 뒤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담초 람 장관은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상하이를 방문하고 5일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탑승한 항공기 내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뒤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태국으로 향하던 아베 총리 탑승기 뒤쪽에 설치된 조리용 오븐에서 기내식 준비 중에 작은 불이 났습니다. 불을 발견한 승무원이 곧바로 진화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예정대로 비행했으며 기내식 제공에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용기 운용은 항공자위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전용기는 올해 4월부터 보잉 747에서 보잉 777-300ER로 교체됐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31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의 경고에 담화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거의 한 달 만에 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올해 5월부터 이번까지에 총 12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방사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해는 그 도발 행위를 재개한 것이었는데요. 역시 잘 알려진 대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압박에 말하자면 용도로 이런 도발 행위를 한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마지막에 그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아니었습니까?
예.
SLB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지난 10월 2일에 원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것, 그것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을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그 시험 발사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이 뭐 새로 개발한 뭐 유형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미북 그 실무 협상이 지난 10월 5일 스웨덴에서 결렬되고 미북 교착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31일 오후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 방사포를 쏜 것인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미사일을 쏜 건지 분명치 않았는데요. 북한이 그 다음 날이죠. 그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1일 그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이렇게 밝혀서 이제 그 방사포가 확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0월 31일 날 요번에 이제 그 재원을 좀 말씀드리면 31일 날 오후 방사포 두 발을 평안남도 순천에서 그러니까 내륙에서 쏜 겁니다. 순천에서 쏴서 약 370km를 정도를 비행해서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9월 그리고 이제 이번까지 쳐서 이번이 세 번째고요. 북한이 그 방사포만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것은 그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제 새로 개발한 건데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에도 그 초대형 방사포를 두 발 쐈는데 당시에 그 레이더에 나타난 걸 보면은 한 발이 내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실패했다는 얘기가 당시에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를 보완을 해서 아마 원인을 아마 찾아서 좀 고친 다음에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또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대부분 이제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북한 그 노동신문이나 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 갔는지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보도를 안 한 것인지는 이제 분명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북한이 새로 개발한 신형 반사포를 그야말로 이제 여러 번 발사해서 이제 완성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린 대로 미국 보고 이제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제 저강도 군사 도발을 계속하겠다 이런 하나의 신호가 아니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한 압박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그 북한의 그 동안 그 움직임을 보면 10월 초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예.
북한 측의 움직임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든지 또는 외무성 고문인 김계관 전 외무성 부상
예.
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계속해서 담화가 나옵니다.
예.
이 담화가 그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에 말하자면 셈법 변화를 촉구하는 담화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연말을 그렇게 넘기면 그다음에는 뭔가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비핵화 협상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북한의 말하자면 패턴을 보면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 북한은 성명이나 담화 또는 논평 등을 통해서 관영 매체의 논평이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이제 말하자면 행동으로
예.
말하자면 자극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5월 이후에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까지 12차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북한의 말하자면 도발적인 군사 움직임이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핵심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바꿔라 이런 것인데요. 물론 북한의 이번 발사가 꼭 이런 미국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 군사적인 자위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전술 무기에 시험을 했던 것이고 이제 북한 측 발표대로라면 이번에 초대형 말하자면 방사포를 연사 방사포는 계속해서 발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실전 배치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네.
내부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은 외부 특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 주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이기도 하고요.
예, 예. 앞서 미 공군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사전에 뭔가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신이 그 보도한 건데요.
예.
미 공군 소속의 그 영어로 RC-135U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그 정찰기인데요.
예.
외신에 따르면 이것이 그 지난 10월 29일 그러니까 발사하기 한 이틀 전인데요. 일본 그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 공군 기지죠. 그 가네다 그 공군 기지에 그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이제 발사 장치 요번에 이제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것이 그냥 트럭에다가 올려놓고 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는 아주 정식으로 그 이동식 발사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다 싣고 이제 그 평안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걸 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된 무슨 그 발사 차량의 이동 움직임이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미리 탐지를 해서 아마 그 동해 근처에다가 이 정찰기를 띄우고 이 발사 장면을 아마 정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고 발사 장면도 그 정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뭐 다른 때하고 특별한 반응이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5월에 북한이 2007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 그것이 단거리 발사체였는데요.
예.
한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반응은 아주 줄곧 같았습니다.
예, 예.
이 북한의 발사에 관한 보도들을 알고 있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맹들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예.
그 말한 이런 계속돼서 그 보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난 넉 달, 다섯 달간의 그 일관된 논평의 근저에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크게 말하자면 문제 삼음으로서 북한을 좀 자극하는 일을 피하면서
예.
가장 그 낮은 대응 방식으로 그 이 미북 실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단거리 발사체는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올해 이제 북한이 그 방사포 뭐 새로 개발한 뭐 미사일 이런 거를 12번째 이제 쐈는데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아 이거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아 그 백악관 또 이제 국무부 같은 데서도 그 조원의 반응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평소에도 그 인터넷 트위터를 상당히 자주 즐겨하는 그런 성향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제가 그 발사한 다음 날이죠. 그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을 봤는데
예.
발사가 이게 신문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안 했나 그러고 이제 자세히 봤더니 외신면 한 구석이 아주 조그맣게
아.
북한이 그 발사체를 쐈다 이렇게 한국의 그 정부 당국의 그 이걸 인용을 해서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보도를 했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언론 상황이 지금 미국 국내 정치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국내 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뭐 국내적으로도 탄핵이다 뭐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VOA는 뭐 열심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무리를 일으키거나 눈길을 끄는 그런 뉴스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행정부의 반응 또 대통령의 반응 살펴봤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제 첫 번째로 과거에 이제 북한의 이런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우선적인 관심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즉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면은 탄도 미사일 발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ICBM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요.
예.
그리고 단거리일 경우에는 그것이 탄도 미사일이면은 언론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안보리가 논의를 거쳐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특히 방사포면은 이제 탄도 미사일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 북한의 이 발사 의도
예.
배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부분 미국을 압박하려는 장기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또 미국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예,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 좀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 관측이죠.
예. 미북 관계가 스웨덴 실무 협상 결렬 이후에 소강 상태인 가운데 발사체를 쏜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5월부터 이제 그 쭉 그 탄도미사일 쏘고 한 달가량 쉬었다가 이제 또 쏜 건데요. 지난번에 그 11번이나 쏜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북한이 처음에는 동해상으로 그냥 간단한 짧은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걸로 쐈다가 그 뒤로 점차 그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그 직전에는 잠수함 발사 북극성 3형을 쐈죠. 그래서 굉장히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제 그 실무협상이 열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아마 같은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강도를 높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단거리를 쏘게 되면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아마 요번에 이제 370km 정도 날랐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올려가서 미국을 계속 차근차근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까지도 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말하자면 기본 전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미국 한국군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 이것은 이제 비핵화 협상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 것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진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예.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최종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핵실험을 재개한다거나 ICBM 발사를 재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전문가들의 관측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말하자면 좀 그 타결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사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실무 협상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그거보다는
예.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무 협상의 그 전제 조건이라든가 계산법을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실무 협상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북한은 이제 계속 그 미사일을 요번에 쏘고 이제 또 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그 정치적 의미는 실무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계산법을 바꿔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재를 풀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좀 설명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빅딜 이런 것을 원하고 북한은 단계적 이제 점진적 이런 것을 원하는데 특히 그 제재를 빨리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제재 완화를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러면은 이제 그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아직 그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측의 비핵화 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물론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된다면 비건 대표가 국무부 제2인자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미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 건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소 엇갈린 관측이 있습니다. 그 지배적인 관측은요. 지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협상 대표가 스티븐 비건이 지위가 낮아서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고 또 무슨 다른 측면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거.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따라서 그 지금은 차관복급의 지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부장관의 지위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이런 관측들이 사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다만 부장관은 차관보하고는 또 다르고요. 또 국무장관에 이어서 국무부의 2인자 아닙니까?
예.
그 비건 부장관이 앞으로 이제 임명이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신임을 토대로 해서 그 북한 측에서도 그 최선이 제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측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협상 대표들이 마주 앉고 또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부분 상당히 온건파적인 입장에서
예.
협상에 말하자면 진전에 관심이 큰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협상 카드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유화적이고 또 신축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적어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핵심은 미국이 새로운 셈법으로 협상에 임하느냐 또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서 적극적인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하고는 조금 좀 그 미흡하다 이런 관측들입니다.
예. 자 이제 부장관이 되면 하는 일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범위가 좀 넓어지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옮겨진 이후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직접 협상장에 나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그 외신들은 그 비건 스티븐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 특별 대표직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마 부장관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새로 대북 특별 대표를 임명할지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뭐 그 스티븐 비건 대표가 한 1년 가량 그 대북 특별 대표를 맡았는데 평양도 가고 뭐 지난번에 스웨덴에서도 이제 회담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비건 대표가 나서서 회담을 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관이 되더라도 아마 그 북한과의 문제는 계속 담당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당장 문제는 이제 북한이 역시 그 스웨덴 실무 협상을 재개하느냐 이것을 허용을 해서 이제 해야 하는 거니까요. 북한 관련해서 이제 이미 정책은 정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일이 이제 그 많지 않느냐 그런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 좀 주고봐야겠습니다만은 부장관 또 북한 문제도 계속 아마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겨냥한 담화를 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화를 보면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 덕분이라면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런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셈법 변화를 그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있었고요. 또 아주 이례적으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 미북 핵협상을 실질적으로 관장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
김영철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런 그 담화를 낸 것인데요. 그만큼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위협적이고 대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한이 지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너무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런 길을 피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계속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이번 담화와 그 뒤에 나온 북한의 발사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크 접촉도 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실제로는 뭐 어떨까요?
네, 지난 그 10월 21일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마크에서 그 많은 흥미로운 일, 많은 일이 진행 중이고 북한의 그 경제 재건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해서 아, 그 당국 간에 그러니까 정부 간에는 무슨 뭐 접촉이 없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친서라든가 그 막후 접촉은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로부터 딱 열흘이 지나고 21일에서 이제 31일 날 썼으니까요. 방사포를 이제 쏜 걸로 봐서는 아, 그 소통이라는 게 뭐 아예 없었는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마크에서 뭔가 접촉을 했는데 북한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불만족스러우니까 방사포를 쏘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가능한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의 이런 거듭되는 압박과 도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 유지를 뭐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곧바로 핵실험이나 ICM 발사 없는 현상 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탄핵조사에 직면해 있고요.
예.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시리아 문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중동 문제가 말하자면 대외 문제에서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른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 국면에서는 섣불리 북한과 좀 설익은 협상을 통한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 내에서 정치권 등을 포함해서 비난이 상당히 급등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더더욱 입지가 약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정치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최소는 북한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거나 핵실험 발사를 중단하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이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합의를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말하자면 뚜렷한 진전에 말하자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말하자면 직접적인 소통 또는 정상회담 이런 것에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뭐 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 조사라든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좀 그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북한 상황을 뭐 전진이든 후퇴든 간에 어떻게 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뭐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북한 핵 문제가 그 타결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하는 이런 업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난 2월 말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나쁜 딜보다는 노딜 그러니까 그 협상 타결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타결을 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높은 수준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그 검증 가능한 그런 타결이어야지 그 어설픈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타결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담화는 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가 된 건데, 지금 김영철의 위치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상당히 입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은 주로 한국 언론들 사이에서
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까지 보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모든 그 정상 외교의 핵심으로 수행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태 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지만 이 미국과의 핵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을 잃었다거나 위상이 약화됐다거나 이런 그 증거는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연로한 입장에서 핵심 일선에서 좀 물러났다라고 하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예.
이전과는 달리 힘을 잃었다거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들 이런 걸로 볼 때 특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한국 측의 남북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측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발표였는데요. 북한은 그러니까 남측과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것이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금강산 관광을 그 현지도 하면서 남측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철거하는 것을 이제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 한국 통일부가 그 북한에 그 전통문을 보내서 그럼 일단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그 통일부 대변인 얘기대로 남측과는 만날 건 없고 협의할 게 있으면 서면 그러니까 문서로 하자 이런 얘기로 해서 북한이 그 하루 만에 남측의 그 회담 제의를 거부한 겁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관광시설 철거 결정을 혹시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예, 사실 북한 정권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철거를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배경이 그걸 보면 이 지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양측에 이제 접촉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절충안 내지는 합의가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이 철거 지시가 좀 새롭게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런 관측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이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그냥 아예 가지고 가라가 아니라 아예 몰수를 해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도 있죠. 지난 10년간 이것이 이제 그 가동이 안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북한이 뭐 사회주의로 아직 진양하는 그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몰수한다 그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북한이 이제 치를 대가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네.
북한에 이제 그 현대아산의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건 한국 정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합의한 게 있고요.
네.
현대아산도 그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그 같은 법적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이것을 몰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려면 이제 물리적으로 중장비 이런 걸 갖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큰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내세우는 것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경제 발전을 하려면 외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고 그런 건데요. 여기에 외국 기업들이 반드시 이 사례를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한국 현대아산도 앞에 이제 선대 김정일 저 위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이것이 안 됐다 이런 거고 북한이 이걸 강제로 몰수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이 이거 상당히 그 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이제 상당히 불쾌감 드러내면서 지신하긴 했지만 거기에 보면 남측과 협의해서 해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문제를 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에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죠. 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모친의 별세에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조의문을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친필 손으로 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바로 또 방사포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에 봐서는 대체로 지배적인 관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임은
예.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세 번씩이나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그 개인적인 그 나름대로 입장을 좀 표명하고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의를 표명한 것 이상은 아니다라고 예. 하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예.
또 달리 보는 분들은 그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대한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직접 최고 지도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정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에 대해서 답신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를 낸 소식, 그리고 북한이 금강산의 관광시설 철거와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같이 걷는다면 십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길도 행복한 길로 바뀌는 마법. 바로 사랑 안에 그 마법의 열쇠가 있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빗방울은 부드럽고 새들은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네요. 언덕 넘어 무지개를 보세요.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라는 가사에 사랑의 찬가 A Lover's Concerto 사라본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58년 8월부터 시작된 빌보드 핫100 차트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악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는 차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보드 핫100 차트가 시작된 바로 그 다음 해죠. 1959년 가을에는 과연 어떤 곡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는지 1959년 9월부터 12월 사이 빌보드 핫100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두 곡이 눈에 띄는데요. 9월 초에는 24위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15계단을 뛰어오르더니 그 다음 주에는 7위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2위까지 단숨에 뛰어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비 다린이라는 가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바비 다린이 이렇게 차트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바비 다린과 거의 유사한 순위 기록을 보인 또 다른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폴 앵카라는 가수였는데요. 이 폴 앵카라는 가수는 이보다 2년 전인 1957년 다이애나라는 곡으로 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휩쓴 저력을 가진 그런 가수 겸 작곡가였습니다. 다이애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폴 앵카의 음악은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959년 9월 이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함께 격돌하게 된 바비 다린 역시 바로 이 폴 앵카 음악에 영향을 받은 그런 가수이기도 했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곡으로 1959년 9월 빌보드 차트 순위 경쟁에서 마주치게 됐을까요? 두 곡 중에서 먼저 폴 앵카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들어볼게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Your lips now.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날 안아주세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달콤한 가사에 이 매력적인 폴 앵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표현됐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였습니다. 1950년대 하이틴 스타로 혜성처럼 나타났던 폴은 15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직접 만든 곡 다이애나로 팝 음악계에 데뷔하게 되고요. 이 데뷔곡은 미국에서 무려 13주 동안이나 음악 차트 상위권을 지킨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한 지 2년 뒤 1959년에 폴은 방금 들으신 이 노래를 작곡해서 컴백하게 되는데요. 10대 시절 폴의 풋풋한 목소리가 전하는 이 로맨틱한 노래는 그 시절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이 노래는요,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최고 순위 2위에 그치고 맙니다. 9월 첫 주 41위 진입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12계단이나 상승해요. 그래서 29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또 그 다음 주에는 19계단이나 올라서면서 단숨에 10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폴 앵커가 10위 자리에 올랐던 9월 셋째 주에는 이 비슷한 속도로 폴을 앞서가던 바비 다린이 7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9월 마지막 주에는 폴이 7위, 바비가 2위를 기록하면서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비 다린의 이 가파른 순위 상승을 따라서 폴 앵커 역시 바비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데요. 이 둘 중에서 먼저 1위에 당도한 사람은 바로 바비 다린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드디어 바비 다린이 1위를 차지했고요. 바로 그 뒤 2위 자리는 폴 앵커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순위 구도는 10월 둘째 주를 지나서 셋째 주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폴 앵커는 결국 바비 다린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2위에 머물다가 10월 넷째 주부터 3위로 떨어지게 되죠. 3위 자리에서 3주 정도 머물렀던 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는 11월 셋째 주에 4위, 11월 넷째 주에는 5위를 기록하면서 점점 정상의 자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막강한 상대였던 폴 앵커의 맹추격에도 당당히 1위 자리를 무려 9주 동안이나 지켰던 주인공 바비 다린의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이었을까요? 바로 칼잡이 맥이라는 제목의 맥 더 나이프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1920년대 말 독일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이 서푼짜리 오페라 더 쓰리 페니 오페라에 쓰였던 곡을 재즈풍으로 새롭게 만든 그런 곡이었어요. 따뜻한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맥 더 나이프는요. 이런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어 이빨에 물려 진홍빛 물결이 퍼지기 시작해 길가에는 시체가 놓여있지 누군가가 그 칼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가사의 맥더나이프는 주로 살인사건이나 공포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곡이 쓰였던 서푼짜리 오페라의 극중 노상강도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다소 섬뜩한 가사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195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곡은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 명곡으로 남아있는 바비 다린의 맥 더 나이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959년 가을 빌보드 차트 핫100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and it shows them pearly white. Just a jackknife has old Maggie, babe, and it keeps it out of sight.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babe, scarlet billows start to spread.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aggie Heath, babe. So there's never
never a trace of red. Now on the sidewalk, ooh, Sunday morning, lies a body just oozing life. And someone sneaking round the corner, could that someone be Mac the Knife? There's a tugboat down by the river, don't you know, where a cement bag just drooping on down. Oh, that cement is just, it's there for the weight you dare. Five will get you ten, old Mackie's back in town. Now you hear about Louis Miller, he disappeared, babe, after drawing out all his hard-earned cash. And now Maggie spins just like a sailor. Could it be our boy's done something rash?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